오늘 스가랴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참목자요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스가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4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여름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신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9장에서 이제 11장은 스가랴서 이 말씀 가운데도 가장 난해한 그런 말씀, 그런 그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 또 좋은 그 목사님들이 전체적인 문맥이 무엇인가를 이미 여러 뭐 주석이라든지 글을 써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고 또 위얼스비 목사님 같은 거 분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해서 이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인데 이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그 다음에 8장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그런 부분, 특별히 그 내용은 거의가 다 그 당시를 향한 그런 그 말씀이었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9장부터 14장, 그 6장, 이게 나오는데, 이 6장, 9장부터 그 14장까지 그 6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하나님 그 말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또 목사님들이 아마 메시아의 그 사역을 구약시대 말씀 중에 가장 짧게 정확하게 요약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한 군데 집중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 스가랴서 9장부터 이제 14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집중적으로 6장에 걸쳐서 이렇게 요약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또 메시아가 하시는 그런 일들, 초림에 하시는 일, 재림에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주 요약이 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대언서를 읽으실 때, 이렇게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교회와는 교리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리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하고 교리적으로 상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가랴서도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1년에 한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스가랴서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살부터 읽는다고 하면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50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가랴서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스가랴서를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그 전체 계획 중에 지금 이 스가랴서 이 부분이 뭘 얘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읽어야 그래도 이 말씀이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년에 한번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읽어버리면 그러면 이 성경이 나한테 야만인이 되고 내가 이 성경에게 야만인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금 맥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잡기.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건 뭐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다. 대충 그 감은 잡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맥잡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 전체 그 역사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부분이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건가 요 정도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9장에 대한 그 주석 과 이제 그 위얼스 목사님의 이런 강의 이런 걸 보면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야,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예,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많이 읽었어도 아,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게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으시면은 그럼 이 강해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여러 모습의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겸손한 양으로도 이제 왕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양떼를 돌보시는 애정 많은 그런 목자로도 나오고 또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싸움터로 데리고 나가서 이 적군을 섬멸하는 그런 강력한 전사로도 나오고 또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로운 구원자로도 나오고 또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으로 여기 스가랴서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메시아가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위얼스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기록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분의 이런 주석을 이제 같이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9장, 10장, 11장은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난해하다고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보는 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다 가서 보면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렵고 또 신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은 뭐냐. 9장, 10장, 11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거다. 특별히 메시아가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것에 대한 거다.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위얼스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쭉 따라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9장, 10장, 11장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9절은 메시아의 이제 초림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9절 말씀이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이 있어요. 9절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귀를 타신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이게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이 돼 있으니 이 구절 자체는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다. 이건 뭐 금방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9장 1절부터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실제로 어떤 시대 누구에 대한 거냐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빌론 왕국. 바빌론 왕국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메대 왕국이 이제 등장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고 누가 등장해요?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은 13절에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이제 멸절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 앞부분은 그리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게 주석을 이렇게 쓰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 전체 문맥을 보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9장 1절부터 그 다음에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절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 블레셋을 멸망을 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그런 그 훌륭한 분들의 그런 걸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것만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이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그 왕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데 그게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왕이잖아요. 그 왕을 보내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1절에서 이제 9절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근데 1절에서 8절은 메시아 초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그 제국이 이제 흥황하게 되면서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를 맺느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왕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1절에서 8절은 그 그리스 왕국의 시초가 되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 군대가 팔레스타인 북부와 그 다음에 동부 근처의 지역들을 차례로 이제 점령해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BC 333년에 유명한 이수스 전투라고 하는 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그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이수스 이 전투 그 이후에 밑으로 이제 쭉 치고 내려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그럼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바로 그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그 레바논이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우리의 역사로 가면 그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래서 그 페니키아 지방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따라서 더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블레셋이 있어요. 아스글론, 가자, 그렇죠? 이런 그 도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쭉 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자. 요새 이제 가자지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자. 가자를 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오른쪽으로 틀어갖고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 요런 내용들이 요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수스 전투에서 이제 패망을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제 침략을 해서 내려오다가 가자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요런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장에 가서 보면 이 그리스 왕국,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제라고 한 사람이 이미 그 안에 자세하게 예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이라고 나오는데, 하드락은 팔레스타인 거기에 최북단 도시가 하드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마스쿠스는 레바논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쳐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따라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여기 가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 2절에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바논. 이게 이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5절에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이제 쭉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쭉 밑으로 치고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가서 보니까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그 다음에 가자 이런 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도시인데, 이런 그 도시들이 다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패망이 되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이 끊어진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근처에 살면서 아주 번성했는데, 알렉산더 이 대왕에서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되면서 교만이 끊어지고, 그 다음 우상숭배가 끊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래서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려움을 당할 때든 보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듯이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 갑자기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 제국이 이제 성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제 이렇게 눈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폐망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도시들 다 이제 멸절을 시키고, 블레셋 지방으로 쭉 내려와서 여러 도시를 멸절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의 일을, 예수님 당시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의 일을 유대인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역사의 기록을 가서 보면, 두달 동안,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동쪽으로 이제 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사장이 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떠한 명령을 받았냐? 꿈에 예루살렘 도시를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알렉산더를 환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체 도시는 다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얀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성문을 열어라. 싸우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또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그 거룩한 옷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알렉산더가 이제 오게 될때 행진해서 앞으로 나가서 그와 싸우지 말고 그를 맞아들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럴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설득을 하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진격해서 오게 될때이 모든 절차에 따라서 꿈에 보여줬다가 한 그런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이제 하니까 알렉산더가 지금까지 싸우는 많은 도시들 가면서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다 도착을 했더니 알렉산더이 환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그런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그래서 그 이렇게 행진해서 나오는 그런 그 제사장들을 이제 환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 대제사장이 가서 알렉산더에게 우리에게 대언자 다니엘의 말씀이 있는데 대언자 다니엘의 그 말씀을 가서 보면 그리스에서 커다란 그런 그 왕이 나오고 그 왕이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미 당신이 오기 전에 다니엘 대언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요세푸스의 이제 책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그래서 손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거기서 드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유다 백성이 재앙을 피하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 어떻게 알렉산더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요세푸스의 그 증언으로 남아 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그 알렉산더와 관련된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그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학대한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를 이제 지나다니지 못한다. 알렉산더에게서 이제 구출을 받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가 계속해서 여러 이제 민족들의 이제 침략을 이제 받고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결국 로마 제국이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고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또 무너져 내리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들어오죠. 1948년 5월에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알렉산더 이야기가 이제 끝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메시아가 첫 번째 오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기록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알렉산더하고 그다음에 9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두 왕이 아주 상당히 크게 대조된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알렉산더는 아주 굉장히 많은 그 군대와 함께, 그렇죠? 아마 흰 말이든 아든 엄청난 것과 같은 그 말을 타고, 제일 좋은 말을 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조그만 무리, 조그만 무리와 함께 조그만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알렉산더가 들어올 때는 모든 종교인들이 어서 오라 그러고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반대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많은 유다 백성이 다 그분을 환영, 이 알렉산더를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만 어린아이들, 연약한 그런 사람들만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스가랴 대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같으면 이건 완전히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구원자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 구원자를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예수님은 이 배은망덕한 백성에게 재앙을 퍼부으실 수 있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분, 이런 모습으로 성경 전체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스가랴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갖고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우시잖아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 백성이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자기에게 온 구원자를 배척하는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9장 1절에서 9절, 앞부분의 1절에서 8절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초림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14장 마지막까지는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초림이 많은 것 같아요? 재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재림이 훨씬 많아요. 뭐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은 그럼 한 95% 이상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고, 초림에 대한 게 5%도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여기 지금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림에 대한 건 여기 9장부터 14장까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건데, 초림에 대한 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스가랴에서 14장까지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9장 10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10장 12절까지, 여기에는 메시아의 재림과 승리, 그 다음에 이제 정복에 대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신다. 이게 초림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건 뭐예요? 재림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위얼스비가 이야기하듯이 9절하고 10절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교회시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시대. 교회시대가 이들에게는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건 지금 주어진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한번 이사야서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하고 이제 7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가서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다. 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고 초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런데 예수님 초림하신 바로 그 순간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정권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정권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럼 7절은 어떤 거에 대한 거? 재림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6절은 초림에 대한 거고 7절은 재림에 대한 건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교회 시대가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도 가서 보시면은 예, 1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누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이게 뭐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한 게 이게 초림에 대한 거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건 언제예요? 재림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서도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간격이 없이 딱 이렇게 예,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이제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의 말씀은 주어진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읽으시면서, 아, 여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예, 구약부터 신약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럼 성경 읽는 그런 그 재미가 이제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뭐 과제로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거 생각하고 읽으면은 아무 재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평화의 선포를 한다. 10절 가서 보겠어요.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교도들에게, 심지어 메시아가 이교도들에게 화평, 평화를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만. 이사야에서 2장 4절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이사야서 미가서를 보는 게 낫겠네. 미가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예, 미가서 4장 3절. 예, 가서 보면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칼을 많이 만들었는데 보습을 만든다는 거, 이게 농사 짓는 것과 같은 도구로 만들고, 그렇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든다. 나무를 자른 그런 그 낫을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은 그 화평을 전하게 될 때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이교도들에게 화평, 평화를 전달하는 그런 그 왕으로 이제 오게 된다. 그래서 평화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오늘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는 12장을 공부할 텐데, 12장 가서 보시면은 1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이 국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유다를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사용해서 적군을 섬멸하는, 9장 13절 가서 보시면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워서 그래서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스라엘이 강한 그런 그 군대가 돼서 이교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결국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4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까지는 메시아가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이제 가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회오리 바람 폭풍우가 치거나 할 때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모든 걸 이제 휩쓸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천둥과 번개처럼 목소리를 내시면서 그래서 승리를 이끄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될 때 9절에 가서 15절에 가서 보면 메시아와 함께 군대들이 이제 행진을 해 나가는데 그게 결국은 잔치로 바뀌는 내용.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삼키고 무림매 돌로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포도주에 진짜 취한 게 아니라 취한 것처럼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며 대접들 같이 채워주고 제단의 귀퉁이들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존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와 같은 도구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0장 1절에는 또다시 그 메시아와 그 군대의 어떤 이미지가 이제 변하게 돼요. 메시아가 구원하는 그런 그 양떼의 모습, 16절에 그날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교도들이 뭐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하려고 할 때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양떼같이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이렇게 군대가 이제 나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면 이렇게 기를 들고 나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17절에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주께 비를 구하라. 이스라엘에는 이 늦은 비하고 그 다음에 이른 비가 있어요. 이 두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가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제때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곡식이 또 과실이 풍부하게 이렇게 생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가 안 오면은 누구에게 이제 비를 달라 그랬냐? 바알에게 비를 달라 그러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제 그 천년왕국의 때가 이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충만하게 이렇게 내려주셔서 그래서 곡식과 과실, 먹을 거 이런 모든 것이 풍부하게 이제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온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뭘 보냐?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30절, 레위기 8장 8절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로 제사장들을 이렇게 선정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 이 말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이라든지 아니면 거짓 점수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이제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2절에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했다.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돼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들에 여기 이 거짓 목자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해갖고, 그래서 이들이 진리를 버리게 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1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에스겔서 이제 34장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악한 일들을 했는데, 메시아는 이와 반대로, 여기 그 양떼, 양떼로 표현이 되어 그 양떼를 전투하는 말로 바꾸는 내용이 1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분노가 목자들 향해 타오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나 백성의 그와 같은 그 지도자들을 그들의 목자로 줬는데, 이 목자가 제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에게 가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해서 백성을 타락하게 이렇게 만드니까 내 분노가 목자들에 타오르게 돼서 내가 염소들, 그런 사람들을 염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걸로 두 개가 비교가 돼서 나올 때는 양은 항상 좋은 거고 염소는 나쁜 걸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목자들,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염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서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고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양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그 양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줘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전투마처럼 만드는 그런 일, 그 일이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이루어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학대하는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3절에 나와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 자, 그래서 먼저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기초라고 이제 보면 되고, 못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 못을 벽에다 박아놓고 무거운 걸 거기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게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못이 유다에게서 나오고, 전쟁할 때 활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멀리서 쏠 수 있으니까. 그치, 이게 다 유다에게서 나온다.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악한 자도 유다에게서 나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 오게 되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못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활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악한 자들도 동시에 유다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여기 이제 10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49장 10절에 가서 보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렇게 이제 돼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그 예언을 주면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원한 건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 그래서 요셉이 두 개의 몫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르우벤은 첫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와 같은 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요셉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넘어가서 장자는 두 몫을 갖는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개의 몫을 갖게 되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해서 흥황하게 되는데 통치권은 어디서 나오냐? 유다에게서 나온다. 요셉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안에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고 적군을 정복하고 승리의 승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요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여 10장 9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리니, 10장 9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 당시에도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때에는 정말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한 국가로 연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11장에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제 멸시를 받고 거부당하는 그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에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에 재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해. 지금 저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1948년 5월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주 극도의 그런 그 미신을 섬기고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는데 완전히 말 그대로 불신자들의 모임에 지금 저기 모여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이와 같은 그 집회가 테라비브에서 매년 열리고 악한 일들을 일삼는 것 같은 그 국가가 지금 저 이스라엘이다. 목이 뻣뻣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왕국을 제공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요 내용을 역사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역사학자들의 그 평가에 따르면은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라든지 이런 거 지은 이런 모든 걸 볼 때 아마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겠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이 성전을 짓거나 한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왕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제 나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대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가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 와서 70년 지난 다음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잖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전의 영광 같은 걸 누리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대언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결국은 만들고 그 이후에 한 400년 이상을 그래도 국가의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국가를 이제 유지를 했어요. 이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잖아요. 그 십자가 처형이 끝난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어디 갖다 버리고 그리고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이제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절시키고 성전 다 훼파하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라고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11장에는 유다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 메시아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되면서 또 이게 초림 이후에 쭉 넘어가서 재림의 때에는 메시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해서 맞아들인 그런 내용. 이게 이래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중첩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다. 중첩이 돼서 그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세 종류의 이제 목자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울부짖는 그런 그 목자들이 나옵니다. 3절에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내용 가서 보면 로마 사람 예수님 초림하게 초림으로 이제 오시게 될 때 그때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내용.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1절에 가서 보면 오 레바논아. 그렇죠. 레바논이 나오고 2절에 바산이 나오고 그렇죠. 바산이 나오고 3절에 요르단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결국 다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거든요. 예, 이게 오시게 되면서 그 시대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 성지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침략을 하고 그래서 유다 국가가 결국은 식민지가 되는 이런 그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이 침략하는 그 군대에는 숯불 태우는 이와 같은 불처럼 나타나게 돼. 레바논아, 내 문들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 악한 자들, 이런 목자들이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목자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요 상황하에서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많은 경우 이제 목축을 했거든요. 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을 이렇게 목축할 때 그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목자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자들이 양들을 키우다가 양들을 이제 잡아야 되면 이제 도살장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경우에는 목자들이 제대로 제의를 수행하지 못하다가 스스로 도살장에 가서 그래서 결국 모든 권세를 잃고 그리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절 같은 경우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만히 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영광과 권세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백성을 선동을 해갖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의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 처형 이후에 40년 지나서 아직 성전 자체가 훼파가 돼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의 목자들, 이런 목자들이 이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목자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서 보니까 4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도살할 양떼를 먹여라. 지금 가서 보면 스가랴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 보고 그러니까 참된 목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지금까지 있던 그 목자들은 양들을 도살하는 그런 일, 악한 일들을 했는데 도살할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스가랴 내가 한번 보여주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에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이 그 대언자들에게 액션 설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백성이 하도 이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보여갖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라. 여기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스가랴에게 이 못된 그런 그 목자들, 목자들 대신에 진짜 목자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줘라. 이런 모습으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스가랴가 초림 당시에 오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성경이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양떼는 악한 목자들 때문에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가서 보니까 도살당할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사악한 목자들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도살당한 그 양떼를 먹이고 잃어버린 양떼를 가서 찾아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냐? 자기들이 영광 취하고 권세 누리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를 지금 사용해서 참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목자가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7절에 나오는데 7절 가서 보니까 오 양떼에 가련한 자들아, 양떼가 목자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가련한 상태에 있어요. 내가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내게로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다. 이걸 스가랴로 봐도 되고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도살당한 그 양떼를 먹이는데 두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막대기. 한 막대기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할 때는 지팡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늑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할 땐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를 사용해서 내쫓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라고 볼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뭐냐, 하나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이런 그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떼들을 이끄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떼를 인도하면서 세 명의 그 불성실한 목자들을 퇴출시킨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었노라.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성실하지 못한 목자들을 퇴출시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갑자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한 막대기가 끊어지는 거야. 내가 아름다움이라 하는 내 지팡이를 취하여 부러뜨렸으니 이것은 내가 온 백성과에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려 함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금까지 호의를 베풀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지팡이로 표현했는데 이 지팡이를 부러뜨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래요? 백성이 자신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언약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 또 하나 남는 게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지팡이가 있는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나의 다른 지팡이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깨뜨리려 함이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기에 대표주자는 누구냐? 요셉지파, 요셉지파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여기 대표주자고 그럼 여기 이제 유다가 있는데 둘이 서로 그렇게 반목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연합이 부러진 거예요. 연합이 부러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는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지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온 백성이 하신 그게 언제 발생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초림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신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옆에 이제 가서 보면 예수님 3년 반 공생애를 다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갖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거지.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3년 반 공생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내리는 그와 같은 결론이거든요. 자, 이래서 이 스가랴가 액션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는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이제 대가를 요구합니다. 13절에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은 서른 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았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즉 그들이 나를 평가에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게 내가 그 은 서른 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거 어디 많이 보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이제 나오는데, 가룟유다가 은 서른 개를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성전에 갖다 버리고는, 그럼 결국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래서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 아겔대마 이런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 초림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이거는 스가랴의 대원인데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스가랴가 아니고 누구라고 돼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장 찾으셨죠? 가서 보니까 유다가 후회하고 그리고 은 서른 개를 도로 가져다가 이제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5절에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이제 목을 맵니다. 그래서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피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관해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은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에 밭을 샀다. 그래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스가랴서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 스가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9절에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됐다.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서른 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다.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거 왜 스가랴라고 그래야지 이걸 대언자 예레미야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예레미야에서의 기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는 거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의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기록은. 그런데 지금 마태가 기록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없고 스가랴서 있지 않냐. 이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다. 어찌됐든 이걸 통해 보면은 스가랴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건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아니다. 마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스가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500년에 기록된 그 말씀 안에 가서 보니까 은 서른 개가 나오는데 은 서른 개는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은 21장 32절에 노예를 사고 팔 때 그 노예의 그 몸값이 은 서른 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신들의 그 구원자를 노예의 그 몸값 하나를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넘겨준 그런 악행을 유대인들이 이제 저지르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묘하게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그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이제 11장 15절부터 이제 17절에는 우상목자가 나옵니다. 우상목자 17절에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적그리스도의 때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때.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내게로 취하고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내가 또 한번 해라. 액션 설교로.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스가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목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아서 진리가 없는 이와 같은 그 목자를 이야기하는데 양을 돌보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구출하지 않고 오히려 양을 먹이로 삼아서 이 양들을 잡아먹는 이와 같은 목자다.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4절부터 14절 여기 나와 있는 건 참된 목자고 그다음에 여기 15절에서 17절은 이거는 양들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한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15절에 16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리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맨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한 목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인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그 양떼를 버린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돼서 폐망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에 어리석은 목자를 지금 여기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그 일, 이게 유다 백성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참된 목자 위에서 이 가짜 목자 아니면 우상 목자가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다니엘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9장에는 70일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490년. 그래서 예수님 초림이 될 때까지 69일에가 성취가 되고 그리고 뭐 하나만 남으면 한 일에만 남는 거야. 7년이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이후에 붕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냐. 27절에 26절에 가서 보면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져요. 그래서 초림 이야기가 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재림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의 동안 유대인들하고 7년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리고 7년의 한 중간이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된 그 순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인가 하고 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3년 반쯤 되니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 나와 있는 우상 목자가 돼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한다. 뭐 여러분 이런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우상 목자를 참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멸절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서 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아담 때문에 온 창조물이 지금 신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될 때야 비로소 이런 신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성경 전체의 이제 핵심 메시지로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난해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9장, 10장, 11장을 한번 읽으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음엔 12, 13, 14장이 중요한 또 내용이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유나 이유식같이 부드러운 것도 먹을 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어려운 거 딱딱한 고기도 먹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먹고 이해하고 아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지 그냥 매일 그 전만 쭉쭉 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스가랴서 강의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